이제 역대상을 이제 마감하는 장입니다. 이제 역대상의 끝부분인데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명령하고 또 이제 설계도와 또 그의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공급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리고 다윗이 먼저 예물을 드렸어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그 비용에 대한 일부분을 다윗이 사제를 털어서 이제 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 온 회중에게도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했습니다. 예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다윗 왕의 명령을 받은 회중이 이제 하나님께 송축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절하고 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번제물과 이 전제가 이 그들이 드린 희생을 말합니다. 그들이 드린 가치가 무엇이었는지가 나온 것입니다.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천 마리요, 수치양이 천 마리요, 어린 양이 천 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게 이 예물을 드렸는데 이 번제에 해당되어지는 이 송아지, 수송아지 천 마리, 또 수양 천 마리, 또 어린 양 천 마리,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으면 이게 어떤 가치인지 잘 이렇게 감이 안 와닿잖아요. 제가 가격을 한번 오늘날의 시세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오늘날 시세로 얼마인가. 수송아지 한 마리당 40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리고 수양이 한 50만 원, 어린 양이 25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천 마리 계산하면은 40억. 그리고 수양이 5억. 어린 양이 2억 5천. 그리고 전제를 드렸는데 그 전제와 기타 예물을 약 5천만 원에서 1억 이렇게 추산을 잡으면 합계가 47억에서 48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서요. 예를 진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그 다음날 이 성도님들이 이제 막 통장에서 잔고를 털어가지고 와서 이제 막 봉헌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막 하여튼 이 정도의 액수로 봉헌을 한 거예요. 이제 봉헌을 한 이만큼 드렸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22절 말씀이에요.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네, 이 성전 건축을 하자고 해서 이제 내일 우리 또 성전 건축을 위한 초하루 기도회가 드려지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합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보통 이제 그 보통 교회들이 보통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시험에 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해와 갈등이 이제 막 싹 튼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크게 교회가 싸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드린 이 봉헌물들 또 이제 봉헌물을 그렇게 드리고 나서 온 효과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온 회중이 서로 갈등을 하고 다투고 이런 것이 아니고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고 크게 기뻐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성도들이 회중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고 늘 같이 그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기쁨.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는데 이제 그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그만 드리세요.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할 만큼 이제 이들이 드렸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좀 반대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오는 부분입니다. 뭐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이 역대상의 이 회중이 하나님께 47억에서 48억 되는 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것이 얼마나 그 기쁜 일인지를 공감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교회가 뭐 돈잔치 하는데야 막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이제 막 쓴 마음이 이제 막 생기고, 이게 결국은 이제 이게 참 누구를 위한 봉헌인가 뭐 막 이런 류의 생각이 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갈등하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면 이게 무슨 차이일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한 큰 재력가가 나타나가지고 큰 금액을 희사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 금액을 봉헌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 그런 방식을 쓰지 않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그런 개척 교회도 있었고 또 하여튼 그런 공동체에 있었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벽돌 한 장이라도 성도들이 달라야 한다.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이 정말 크게 헌물해서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모든 성도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부분씩 차지해야 할 몫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성경이 근간할 때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즐거움이 있냐, 기쁨이 있냐 이겁니다. 크게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냐 이겁니다. 그렇게 봉헌을 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냐 이겁니다. 아니면 막 그 팔이 비틀어져가지고 뒤로 꺾여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게 되느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정말 그 전에 있던 공동체에서는 이제 막 그 성전을 이전하고 또 이제 막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제 막 그 우리가 그 풍족한 상황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막 성도들이 막 인테리어를 하기도 하고 또 진짜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이제 그 나르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봉헌 초청이 되었을 때 어떤 심령이 일어날까요?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봉헌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기 47억에서 48억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드렸다는 것은 이들이 그냥 가벼운 봉헌을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근간을 빼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요 앞장, 29장 앞부분에 보면은 봉헌한 그 이제 또 그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때 봉헌을 할 때 뭐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이제 봉헌을 드리냐면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리지만 이것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 쓰이는 것, 이거 굉장한 기쁨입니다. 굉장한 즐거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다. 그런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아까울 수 있고 또 이제 손이 떨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이 좀 덜해집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요? 어디서 이런 기쁨이 올까요? 이것은 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단지 교리적인 수준이거나 어떤 그 상상과 개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의 삶을 움직이는 어떤 실제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그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버는 것, 그들이 나가서 사회활동하는 것, 그들이 경제활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근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드리는 이 모든 봉헌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봉헌물로 드린 이 재정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그러한 그 요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는 요소라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화와 재물이 내 미래의 번영과 내 미래의 안녕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내 미래와 내 안녕을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회중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안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안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들이 드린 봉헌 액수와 그리고 봉헌을 드리고 나서 찾아오게 된 그들의 그 정서를 지배한 큰 기쁨,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후에 이 22절 하반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이제 다윗이 후계를 세우고 솔로몬 왕을 세우고 그 솔로몬 왕도 다윗을 이어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시고 왕의 위엄을 주시고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을 보면 다윗의 왕의 기간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다윗의 노년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솔로몬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도록 하시는 것, 이것도 다윗과 다윗의 가문에게 내린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러한 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의 족적들을 살펴보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개념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양을 칠 때부터, 그가 골리앗을 잡을 때부터,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칠 때부터 그의 예배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서 예배하고 봉헌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반응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고 이 다윗의 삶에 이러한 복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얼마나 이러한 또 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하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위엄을 주시고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들 말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내 삶을 움직이시는 주권자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또 교리 속에 있는 하나님, 개념 속에 있는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봉헌을 드림으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또 우리 안에 주기적으로 이런 봉헌을 드리는 때가 있잖아요. 뭐 맥주감사절 우리 이번 주에 또 오게 되는데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형편이 되는 대로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얼마를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를 주님께 봉헌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 봉헌을 드릴 때 두 가지 그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내 경제 형편을 보고 거기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드리라는 그 액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요.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를 주님께 드려야 할지. 또 그러한 주님께서 도전해 오실 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해서 드리면 굉장히 큰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그 종교적인 하나님이 그 허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깨트려지고 정말 실제 하시는 하나님으로 제 삶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 우리 맥주감사주일에 또 이 본문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지난 전반기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얼마를 드리면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복하여서 하나님께 재정을 드리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연습입니다. 어떤 연습이요? 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연습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큰 기쁨이 우리 공동체에 계시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기쁨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쁨, 그 기쁨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보면 학계서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 성전 건축이 멈추어졌고 오랜 시간이 흐른 때 이제 학계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너희 개인의 삶을 건축하는 것에 더 빨랐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네는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것은 등한시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일보다 우리의 개인의 그 삶을 세우는 것에 더 빠르고 더 빠릿빠릿하고 더 밝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그것이 건강한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마음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는 것, 내 개인의 삶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는 것이 건강한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그러한 그 마음들이 있다면 내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에 역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한 삶을 사는지 제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것에 더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개인의 삶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나의 삶과 나의 개인의 삶을 세우는 것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앞서고 우선순위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건강한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롭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주셔서 주님 저의 이러한 마음들이 주님 할례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러한 마음을 할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집을 세우는 것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주님 내 마음이 빠르고 내 마음이 앞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내 개인의 삶을 세우는 것, 그것에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제 마음과 제 심령이 먼저 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그리함으로, 아버지는 왜 이러한 아버지는 삶의 패턴과 삶의 마음이 나오는지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제 그 주일 영화부 성경학교를,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이제 교회 학교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양에 또 청년교구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름 성경학교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길러진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길러진 것처럼 주님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여름 성경학교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시고 복내려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의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의 세상으로 아버지의 기울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기울어지게 하시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버지님 이들이 길러지게 하시옵소서. 이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크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여름성경학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그 회중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약 50억이 되는 그 봉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홍익교회 위에 이러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 이러한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되게 하시고 조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성령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쓴 마음으로 작동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쓴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할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된 예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